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는 욱하는 마음.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가 잡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을 보면 더욱 치근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치근한 마음으로 뱉었던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고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나체주 시인의 너의 햇빛에 마음을 말린다 시 중에서요. 부모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진심 어린 삶을 보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부부관계,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진심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사랑하면 진심 어린 모습이 보이며 느껴집니다. 사랑받은 저와 신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필요한 진심이 신자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과 아픔 그리고 삶의 버거운 무게가 진심으로 통하여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두 자매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두 자매님, 한 주간 가족과 지내시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가족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 간에 적용시킨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가족과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나의 기준치를 어느 정도 내려놓는 입장을 적용시켜 보았더니
네.
예전과 다르게 내가 조금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 상대방에 대한 기준치를 조금 낮추신 거죠.
네.
예, 그 기준치를 좀 낮추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셨군요.
네.
아주 적용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가족과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네.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적용을 시켜보았더니 예전과 다르게 그런 계속 상대방이 말을 끊으면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쁜데 보니까 상대방도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해서 대화가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예. 끝까지 경청해주니까 대화가 조금 더 잘 소통되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뿌듯함을 느끼셨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두 자매님처럼 한 주간 가족과의 일상에서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인 대화로 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부모됨이란 무엇이며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부모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부모됨이란 무엇인가요?
네, 부모됨이란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엔 부모 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을 부모라고 여겼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이 부모됨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현대에서 부모됨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 법률적으로 부모의 위치를 지닌 사람, 심리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의 직업 또는 직종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모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됨에는요, 부모가 왜 되고 싶은가의 동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그 동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한 남녀도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내 편이 가족이기 때문이고
네.
힘들 때마다 단단히 버티게 해줄 힘의 원천이 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가족은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공동의 책임과 의무, 헌신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즉, 부모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인데요. 그럼 수리 자매님, 부모됨의 동기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부모됨의 동기는 자기 확장, 후손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 연장, 자기 영속감을 느낀다. 이것은 자신을 이어준다는 지속감이 있다.
사회적 지위 획득,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일이다.
사랑과 애정 욕구 충족,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감정의 교류를 갖게 되는 경험을 통해 충족된다.
가계 계승, 자기보다 나은 후손을 남겨 자신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욕구를 실현한다.
심리적 안정감, 부모됨은 정서적, 상징적 보상을 준다. 부모 역할 수행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는 부모됨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됨의 준비 없이
네.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네.
부모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자녀 낳기를 꺼려하거나 자녀 출산의 계획을 아예 세우지도 않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많은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나눔이 다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조선의 모습입니다. 북조선은 어떤가요?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거나 또는 경험되어지는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도 한몫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예. 먼저 가족 관계의 구도가 가장 크게 변화하네요.
네.
나그네와 아내에서 아빠와 엄마로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의 초점도 크게 바뀌겠죠?
네.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지닌 동반자적 관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요,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심리적 변화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산 후 급격한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출산 후 가사 노동의 증가, 수면 부족 등 수유나 양육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잖아요.
네.
그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와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의 시기인데요.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피로로 인해서 양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자녀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나그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은 아내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각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 양육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일상 생활이 부부 중심에서 아기의 신체 변화에 맞추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 부부 관계의 악화나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두 분 아이들이 밤낮이 바뀐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수면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부의 기본적인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그네들의 외도가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내에게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아이 양육은 어머니 담당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조선도 아이 양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한 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부의 역할은 분담을 더 분명하게 하고요. 서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됨에 있어서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출산 전에 자유로웠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리적 위축감으로 아기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요, 양육의 조언을 얻거나 본받아야 할 양육의 본이 없어지면서 스스로의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밤 수유는 어떻게 할지 등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양육의 힘듦이나 네. 고민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부모됨의 인식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육아상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양육을 전담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어렵고 불안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조선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의 돌봄이나 양육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남조선의 아내, 엄마들도 일과 양육을 병행해서 잘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기 전에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단 잘할 때는 네, 타거서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어머니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겼는데
네.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타거서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그 돈을 그 개인한테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요즘에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수인자매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
네.
양부모 중에 한 명이 양육을 담당하거나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타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서 그 시기를 이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남조선하고 예, 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특히 믿음의 아내이며 엄마인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는요, 이런 양육 환경과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요, 또 교육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여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부모 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불안이나 또는 두려움, 사회적 연대로 극복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마지막 부모됨의 변화입니다. 소리자미님 무엇이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그네 아내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많은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네.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죠. 수인 자매님의 부모님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자매님을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떠오르는 기억 중 감사의 거리 하나만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부재가 좀 많은 편이어서
네.
자녀 교육에는 크게 관여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의 그런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러운 것 없이 유족하게 키우셨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교육에 엄마가 투자를 많이 해주셨던 덕분에 많은 교육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지금 감사함으로 기억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만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부모님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북조선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생각하니 여러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나누자면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좀
네.
약한 편이어서
네.
자주 아팠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약 사다 주고 간호하고 이렇게 힘들게 키우신 기억들이 너무 자주 나서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몸이 약하게 태어난 우리 소리자매님을 아마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소망으로 많이 보살핌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모님 또는 나의 부모됨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질문 형식으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인자매님, 가족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가장 노력이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네.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는 더 아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아주 잘 말해주셨는데요. 가족관계도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앞서 나눈 말처럼요, 대화법도 말투도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리자매님, 아이가 응하고 태어나면서 처음 접하는 사회와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는 가정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가족 관계의 반복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 관계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리자매님, 가족 간에는 서로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모두 다 표현하면 상대방한테 더 서운하고 또 더 뭔가 서운한 감정과 어떤 어해, 다양한 그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란 어렵죠.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필요한 것 또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좀 구별해서 선택해서 네 하게 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가족 간에도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거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여과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여과장치라는 건 무엇인가요?
네, 감정의 여과장치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 감정 표현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의 환기를 위해
네.
잠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면 말투나 격양된 목소리도 조금은 수그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여과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감정의 여과장치가 없다면 아마도 늘 전쟁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자매님, 다음 질문인데요. 가족관계는 단순할까요?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가족이어서 친하고 가족이어서 뭔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행동, 말투, 다양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좀 당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왜 그렇게 다른지요? 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부부는 또 어떤가요? 결혼 전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경제관도 다르고 또 다른 면이 많다 보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슬금슬금 상대방을 또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요. 자꾸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은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고요.
함께 있어서 오히려
네.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는 가족이라면
네네.
좀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고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거나 또는 불행하다면 가족이라도 안전하게 경계선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장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간의 이런 상처의 쓴뿌리로 삶이 더 힘드신 가정이 있으신가요? 가족은요, 매일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먹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마음을 먹고 산다는 의미는요,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경험한다면 특히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 속엔 희망, 사랑, 기쁨 등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는 그 마음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마음의 양식이란
네.
사랑, 기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원을 가진 가정이라면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제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클 때는 부담감이 네. 크거든요. 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때로는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수인 자매님, 가족이란 모든 기대를 다 걸어도 될까요? 이 질문에 수인 자매님의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원망하기보다
네.
이기적이지만 애초에 실현 가능한 것만 건다라는 주의라서요.
네. 그러시군요. 실현 가능한 기대만 건다. 네, 경계가 뚜렷하신 걸로 느껴지십니다. 네, 이처럼 가족은요, 소유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에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야만 느슨한 간섭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간섭이 심해지면서 경계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러면 구속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기대로 인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력은요, 부모로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를 인격체 또는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기술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모됨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죠. 저도 새 아이의 엄마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 부모의 역할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천국을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여러 상황 속에서 빛이 잘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친밀함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참 미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수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베드로 전서를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요?
네. 먼저 이제 베드로 전서에 관해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썼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
예,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들. 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제 어디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베드로 전서 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네.
베드로가 어디서 썼는지도 베드로 전서 안에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네. 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고 그래서 5장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어디일까? 사실 이제 바벨론은 5세기, 6세기라는 이 시기에, 5, 6세기 시기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쇠퇴해져가지고 아주 작고 알려지지 않는 도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베드로는 이 바벨론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죠. 이 베드로가 바벨론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바벨론은 로마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를 자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바벨론. 그렇군요.
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와 생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뭐가요? 로마나 바벨론이나. 그래서 로마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했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점령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로마나 바벨론이나 동일하게 강대국이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종종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이렇듯 베드로가
아, 누구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름들은 지역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그 당시의 지역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지금 본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하나의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또 읽어봐야 봤겠죠.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이런 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이요?
네. 하나의 편지를 여러 교회가 돌려보는 거예요.
상상이 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베드로 전서가 처음 본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읽고
네.
또 본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전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갔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 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 하나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베드로 전서는 지금처럼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돌려보는 대상이 편지고 이런 걸 이제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서신들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의 상황은 그러면 어땠을까? 우리가 궁금한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지금 베드로 전서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요.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베드로 전서 교회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방신을 믿었거든요. 주변에 다 이방신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또 로마 황제를 섬겨요. 근데 자신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질적이고 이상한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거야.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여기서는 아예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상당한 고난과 시험을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듯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당할 수 있는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베드로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베드로전서를 잠깐이나마 개관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베드로전서와 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뭔지 혹시 잠깐 나눌까요?
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어요, 목사님. 그 잠깐이었지만.
네. 네.
제일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증인이었다. 네, 그거 먼저 알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는 걸, 네, 그거를 좀 새롭게 알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은미 장모님은?
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새롭게 안 내용은, 회람서신이었다는 거.
회람서신이었다.
네. 회람서신인 줄 몰랐었어요. 읽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아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단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역 이름이었다는 걸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도 우리 베드로전서에 관련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1절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나그네라고 하니까 평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나그네가 뜻하는 게 또 뭘까 궁금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죠? 나그네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순례길에서 이동 중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와 지역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가보았던 동네나 지역이 혹시 있었을까요? 살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때 여러분들의 정서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요.
엄청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낯설음입니다. 나그네가 느끼는 정서는 낯설음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 낯설음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해 봤어요.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네.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장장 7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느끼는 그 낯설음에 대해서 성경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포로로 끌려갈 때 처음 가보는 나라와 장소는 그들에게 엄청 낯설었겠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낯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낯설어야 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나라라는 곳 자체가 낯설었을 수도 있지만 더 낯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낯설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충돌된다라는 거예요.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낯설음입니다. 우리 두 분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 때 갈등하고 충돌한 적이 고민된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좀 많아요, 이게.
와야. 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저희는 일요일에는 꼭 교회를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겠다. 네.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교회를 좀 안 가는 분들은 야 놀러 가자. 네. 그리고 뭐 일요일에는 이제 약속을 잡아서 노는 날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갈까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지만, 네, 살짝 저는 네, 처음에는 있지. 많이 그렇게 낯설었죠.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이제 지수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 방송을 안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 혼자서 남몰래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실 텐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북에서 정말로 낯설 수 있겠구나.
네, 저희보다 더 많이 낯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은미자매님은 어때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 한국 사회에 나왔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 거기에 만족을 했었고 또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더 좀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막 그 탐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한 1년 동안을 안 다니면서 그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감사하게 되는 이런 충돌한 방식에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 충돌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다시 한 1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아예 믿음이 없었더라면 잘 모르겠는데 네. 있었다가 잠시 이제 쉬었던 거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구나. 네,
다시 그 감사함을 깨닫고 다시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탐욕이 나쁘다라는 거를 모르겠죠. 그죠?
너무 평범한 건일 수도 있죠. 일반인에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수자매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탐욕이 느껴졌을 때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 두 분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낯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좀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뭐 교회로 가면 다 같이 믿는 분들이지만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네, 네. 안 믿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네 그런 것에 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많이 우리가 낯설어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저도 왜 비슷한데 그럴 때는 기도를 하고 일단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도 하고 또 이겨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면서 사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또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승리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제가 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낯설음을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